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356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구약을 근거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구약에 익숙치 않은 사람들에게는 설명마저도 이제 낯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읽어도 어렵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왜 굳이 우리에게 이 얘기를 꺼낼까 하는 의문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예수라는 분에 대해서 어떤 학적인 연구를 해서 이제 보고를 하거나 알려주고 있는 글은 아닙니다. 이 편지는 신앙의 삶을 살면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또 격려를 하기 위한 글이었죠. 그러니까 그 히브리서에 나오는 좀 낯설고 어려워 보이는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들은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 우리 신앙의 어떤 그 중요한 실제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의 한 부분을 읽으며 우리 신앙에 과연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핵심적인 말은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인 예수가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를 대제사장으로 소개하고 있고 특별히 그냥 대제사장이라고 말한 것으로는 부족했던지 큰 대제사장, 위대한 대제사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투는 우리에게도 이런 분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아이들이 나도 이렇게 힘센 사람 알아 라고 말하는 것처럼 지금 성도들에게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신 예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말을 걸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음미하려면 대제사장이란 과연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 말씀을 음미하기 위해 대제사장이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이 시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구약 레위기 16장으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구약 169면 어간에 있습니다. 레위기는 제사장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제사장들의 직무가 쭉 이제 나열되고 있는데 레위기 16장에 이르러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소개하며 그 제사장 직무에 대한 절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16장을 레위기 전체의 중심점이라고 이제 학자들은 말하기도 하죠. 그리고 16장을 읽어보면 이제 속죄일이라는 절기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담겨 있습니다. 6월절에서 6개월쯤 지난 때에 1년에 한 번 속죄일이라는 특별한 날을 정하여 지켜라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시죠. 이것은 이제 연중에도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속죄제에 담지 못한 그동안 다루지 못했던 불경함을 전부 모두 담아 하나님 앞에 이 죄 문제를 이제 씻기 위한 절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 절기의 가장 중요한 행사는 순념소 두 마리를 정해서 한 마리는 잡아서 그 피를 지성소 법궤 앞에 뿌리는 것이고 또 한 마리는 살려서 대제사장이 그 순념소의 머리에 이제까지 이스라엘이 지은 불의와 죄를 다 담아 안수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땅으로 이제 떠나보내는 즉 이런 일이 중심적인 행사였습니다. 이 일이 필요했던 것은 이제 30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는다는 사실에 별로 놀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를 짓는 이스라엘이 죄에 사로잡혀 인생을 그치지 않도록 여러 방편들을 마련하고 계셨고 그것이 이제 속죄제라는 제사 속에 담겨있는 의미였습니다. 근데 특별히 그것으로 다 해결되지 않는 죄들을 모두 담아 속죄의 일을 명하시고 나서 그 목적을 방금 읽은 말씀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죠. 내가 너희를 속죄하여 정결하게 할 것이다. 이 일로 모든 일에 너희가 정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대하시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절기임을 알 수 있죠. 바로 이 일에 이제 주역이 돼서 활동하는 이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자, 그럼 대제사장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게 되는가 하는 것이 이제 1절부터 나와 있는데 제가 몇 절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속죄일의 그 주요 그 행사들은 전부 대제사장이 혼자 치르게 됩니다. 먼저 지성소에 이제 세 번에 걸쳐 그 동물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 의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사셀이라는 광야에 보내는 이제 염소를 안수하여 보내는 일, 이 모든 일을 대제사장이 이제 맡게 되니까 이제 대제사장은 이 일을 자신의 아주 중요한 직무로 이제 감당해야 될 때죠. 그런데 이 절기가 소개되고 있는 날은 1절에 보듯이 별로 분위기가 좋지 않을 때였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이 명령이 주어졌다고 얘기하죠.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시지 않은 불로 향을 태우다가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아론의 뒤를 따라 대제사장의 역할을 이제 이어받아야 할 사람들이었는데 그렇게 죽고 말았죠. 이 일을 겪은 아론의 입장에서는 지금 대제사장으로 맡아야 할 직무가 이제 여러 가지 마음을 갖게 했을 것입니다. 여느 제사도 드리다가 죽임을 당할 수 있는데 지금 이 굉장히 중요한 1년에 한 번 있는 제사를 대제사장 다른 사람이 할 수 없고 이제 혼자 맡아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이 과연 그 아론에게 즐겁고 기대되는 일이었을까 아니면 되도록이면 피하고 싶었던 일이었을까 하고 우리가 이제 물어보게 되죠. 2절에 보시면 이제 대제사장이 이 속죄일에 해야 될 아주 특이한 직무는 무엇이었냐 하면 성소에 휘장한 법궤의 속죄소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부정적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맡아야 할 일은 지성소에 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이제 4절에 보면 이런 복장을 갖추라고 하시죠. 세마포로 된 속옷을 입고 짧은 옷을 입고 또 허리띠를 띠고 관을 쓰라고 합니다. 대제사장은 평소에는 이런 복장을 하지 않습니다. 백성들 앞에 설 때에는 이제 하얀 세마포 위에 이제 파란색으로 이제 겉옷을 입고 그 위에 색색까지 보석을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을 단 패를 가슴에 붙이고 또 금패를 갖춰서 굉장히 화려한 정장을 하게 되어 있는데 유독 이날만은 하나님께서 그런 거 다 떼고 세마포 옷만 입고 몸을 씻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라고 이제 얘기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지금 속죄일의 분위기를 보면 장식을 멋지게 하고 영광된 모습을 보이는 것과는 다른 종류의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었던 2절에 있듯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의사항을 주시죠. 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와야 하는 일이 이 속죄일의 중요한 행사인데 경계를 하십니다.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아라. 아무 때나 들어오면 죽을 것이다. 자, 휘장 뒤 속죄소에는 아론만, 대제사장만 갈 수 있었는데 그 대제사장마저도 함부로 나아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건 몹시 위험한 일, 함부로 하다가는 생명을 잃을 만한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담아 대표가 되어서 이들의 죄를 씻기는 의식을 행해야 될 터인데 그 전에 제사장 자신을 위한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숯송아지를 바치라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그리고 들어올 때에도 그 12절과 13절을 보면 숯송아지를 바쳐서 바치고 자신의 죄를 먼저 속죄해야 되는데 그냥 들어오지 말고 향을 가지고 들어오라는 말씀이 12절에 나옵니다.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면 대제사장이면 마음껏 마치 권리가 있는 것처럼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조심스럽게 그냥 들어오지 말고 속죄소와 대제사장 사이를 향연, 향기를 태워 나는 연기로 채워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그래야 죽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지금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의 독특한 직무를 행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몹시 조심스러운 태도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마치 숨도 함부로 쉬지 못할 것 같은 즉 그런 분위기에 말씀을 주고 계시죠. 자,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대제사장 보고 이 일을 하라고 굳이 명하시면서 왜 그 죽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여러 번 경계를 하시는 걸까 이제 묻게 되죠. 그 답을 생각해 보자면 그는 지금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는 삶과 죽음의 경계로 부름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을 보면 대제사장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은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되어 그에게 맡겨진 직무를 한다는 것은 죽음으로 귀결되는 죄라는 문제를 이제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족속들을 대표하여 이 문제를 다루는 현장에 가는 것을 뜻하지요. 특히 그는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죽음의 경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은 그저 간단히 그렇게 가볍게 해결된 문제가 아니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히브리서 본문을 다시 떠올려 보면 바로 예수께서 이와 같은 직무를 감당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히브리서 본문으로 가보시면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 예수가 계시다라고 말했죠. 자, 구약의 이해를 통해서 보면 우리는 두 가지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스라엘에게 속죄 일을 제정하셨던 것처럼 대제사장을 제정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죄라는 문제를 그냥 당연한 것으로 두지 않으시겠다는 뜻이 됩니다. 우리에게 대제사장을 보내신다는 것은 너희는 죄에 사로잡혀 그렇게 살다 갈 인생이 아니다 라는 말씀인 것이죠. 죄라는 올무 그리고 죽음이라는 올무에 걸려 인생을 마칠 존재가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갖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제한들 그리고 관계에서 빚어지는 문제들 우리 삶에서 빚어지는 많은 문제들은 사실 죽음으로 귀결될 죽음의 분위기를 풍기는 일들입니다. 그것들은 죽음으로 절정을 이룰 일이 펼쳐져가는 과정일 것입니다. 그런 현장에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보내셔서 너희는 그렇게 죽음으로 죄로 끝날 인생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예수께서는 그저 대제사장이라고만 묘사되시지 않고 큰 대제사장, 위대한 대제사장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대제사장은 죄로 빚어지는 심판의 그 경계까지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죽음으로 넘어갈 그 자리까지 가는 존재였죠. 바로 예수가 그런 자리를 감당하시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위대한 대제사장이시죠. 그 말씀은 지금 구약의 대제사장보다 한 걸음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15절부터 이어지는 대제사장에 대한 설명 속에 나와 있습니다. 15절을 제가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이것은 구약의 대제사장과 다른 점으로 어떻게 위대하신가에 대한 설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분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하는 점을 히브리서 기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하신 일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신 것, 곧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으셨다는 말이 됩니다. 우리가 겪은 시험, 우리가 겪어야 했던 유혹을 그대로 마찬가지로 감당하셨다는 말이죠. 한마디로 우리의 자리에 처하셨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런 말씀은 여기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에 여러 번 반복되어 강조되었던 말씀입니다. 한 장을 넘기셔서 2장 18절에 가보시면 방금 읽은 15절의 말씀을 조금 다른 표현으로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셨듯 그분은 시험 받는 우리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도우실 수 있는가? 그것은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분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 것, 그것은 17절에 표현을 달리하여 이렇게 또 말하여지고 있습니다.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처하신 고난이라는 것은 무슨 어려움을 당하시는 일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과 함께 하시는 것. 여기 형제들이란 이제 구원을 받아야 할 구원의 대상일 것입니다. 자,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일을 행하셨다. 그러니 도우실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2장 10절에서 이렇게 시작된, 이미 시작된 말씀입니다. 2장 1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여기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란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으셨다는 것이죠. 어떤 뜻인가 하면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려는 일, 그것을 마음먹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많은 아들들이란 역시 구원을 받아야 할 대상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려는 뜻을 갖고 계셨습니다. 자, 그 일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아들을 통하여 이루셨는데 아들을 구원의 창시자 라고 말하며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는 방법을 통하여 그 뜻을 이루기로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창시자인 예수께서 그들이 있는 자리로 가야 했다는 것이죠. 자, 아버지께서는 많은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어떤 존재로 보내시냐면 구원의 창시자로 보내십니다. 이 창시자라는 말은 성경에 따라서는 개척자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제 구원의 개척자로 삼아 어딘가로 보내셨다는 것이죠. 어디로 보내셨냐면 고난 속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2장 17절과 18절에서 본 것을 염두에 둔다면 고난으로 보내셨다는 것은 바로 구원받을 이들이 처해 있는 그곳, 그곳으로 보내셨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개척자인 분이 가셔서 이제까지는 없던 길을 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어디로 이어질 길, 온전함으로 이어질 길을 내시기로 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까지 없던 길을 내셔서 그들도 온전함에 이르도록 하려고 하신다 하는 것이 그 2장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해를 가지고 15절에 있었던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음미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게 되셨습니다. 자,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예, 죽음의 자리입니다. 죽음의 세력이 호령하는 자리인 것이죠. 구약의 대제사장은 죽음의 경계까지 갔다면 신약의 그 큰 대제사장께서는 죽음의 경계를 넘어 우리가 있는 자리까지 들어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가 있는 거기에 임하셔서 거기서부터 이제 길을 내시기로 하신 것이죠. 우리의 사정 속으로 들어오셔서 새 길을 내시고 우리를 부르시기로 한 것, 그것이 큰 대제사장의 직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자리에 있는 우리들, 죽음의 자리에 있는 그 사람들, 우리를 포함한 그들에게 지금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 너도 나와 함께 가자.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내가 길을 낼 테니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대제사장이신 예수가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 있다는 말씀은 우리 인생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외로이 혼자 있는 존재가 아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연약함에 매여 갈 곳을 찾을 수 없어, 갈 길을 뚫을 수 없어 절망에 빠져있는 존재가 아니게 되었다는 말씀이 듭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다는 말은 그저 예수님은 우리를 참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을 다 이해하신다는 정도의 말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분은 여기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의 어떤 형편도 예수님께 낯선 장면이 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 주고 있는 아주 큰 위로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에서도 나는 혼자라고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나만 아는 괴로움이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삶의 무게다라고 신음하지 않아도 된다고 대제사장인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서 4장 15절의 본문은 이 말씀으로 그치지 않고 한 가지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자, 그분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다라고 말한 후에 그런데 그는 죄가 없으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죄가 없으시다는 말이 왜 여기 덧붙여져야 됐을까요?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해 본 맥락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는, 대제사장인 예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을 정말 동정하시기 위해서는 그저 시험만 똑같이 받으신다는 것으로 다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분의 동정은 그분이 구원의 개척자로 오셔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그저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시고 우리의 신음에 동감하신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처지에 그냥 머물고 마실 것입니다. 우리도 그대로 죽음의 영역에 머물게 되겠죠. 그저 우리 마음을 이해해주는 또 다른 한 사람을 옆에 둘 뿐, 우리에게 결국 남는 것은 죽음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런데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가 죄가 없으심이 동반된다는 것, 이것은 그분이 그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열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깊이 동정하실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우리처럼 죄로 어그러지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내시는 길은 우리의 길이 그러했던 것처럼 죄로 인해 어그러지는 길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반드시 아버지께서 의도하신 것처럼 아들들을 영광의 자리까지 도착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그분은 죄가 없으셔야 했던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떠올릴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동정하신다고 말할 때 그분이 우리를 참 깊이 이해하시는구나라는 것으로 마음에 큰 위안을 삼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우리를 깊이 마음으로 동정하시는 분이시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니 우리는 뭐든지 그리스도께 아뢰고 신음하고 외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뢸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그분을 휘두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께서는 우리 앞에 모든 것을 아뢸 수 있는 분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바뀌게 될 것을 약속하는 분으로 우리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이것은 참으로 신비한 일이어서 쉽게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깊이 동정하면서도 죄가 없이 우리를 동정하는 경우를 우리는 잘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깊이 동정한다는 것은 편을 든다는 것으로 생각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편을 든다는 것은 우리가 말로 잘 표현하지 못해도 우리보다 더 화를 내고 더 분노하고 또 심지어는 우리의 원한을 갚아줄 만한 이제 그럴 때 우리는 우리를 편들구나, 편드는구나, 우리를 동정하는구나, 우리 편이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깊이 동정하셔서 우리가 처한 어느 곳도 낯선 곳이 아니라고 다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그런데 그분은 죄 없으심을 유지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휘둘려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끌어다가 그리스도께서 내시는 그 길로 나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지금 히브리서 4장 15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그리스도의 직무에 대한 이해를 할 때에 성경의 말씀이 좀 더 우리에게 깊이 음미될 수 있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시편 116편으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구약 887면 히브리서 116편 시편 116편입니다. 시편 113편에서 118편까지는 유월절 만찬에 쓰였던 시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 시편은 만찬을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뒤쪽 시편은 이제 만찬을 그치고 나서 하나님을 찬미할 때 썼던 시편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만찬을 하신 이후에 시편 116편도 하나님을 찬미할 때 쓰셨다라고 이제 짐작해 보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을 앞두시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당신께서 가시는 길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고 또 이제 제자들에게 또 예수를 통하여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음미할 만한 말씀으로 116편을 주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쪽의 말씀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구원하신다는 말씀이 들어있는데 제가 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볼 테니 한번 말씀을 음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미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구원하셨다는 말을 여기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행하셨던 일을 떠올려 본다면 이 말씀은 그저 우리를 깊이 사랑하는 어떤 존재가 우리가 어려움의 현장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에 손을 내밀어 우리를 끌어내주는 것 정도의 이미지로는 다 담을 수 없는 내용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3절에서 보듯 지금 시편 기자는 사망의 줄이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이르렀던 자리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8절에 있듯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죠. 자,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셨다는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자, 대제사장이 그러셨듯 그리고 이 시편을 낭송하셨을 예수께서 보여주셨듯이 예수께서는 이 자리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건져주신 것이 아니라 들어오셔서 함께 가기로 마음먹으셨던 것이죠. 내가 사망이 무엇인지 안다. 내 눈물이 무엇인지 안다. 내가 넘어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 그러니 이제 나와 함께 가자. 내가 길을 열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던 것. 우리가 그 말씀을 담아 그 의미를 담아 이 시편의 기자의 이 고백을 함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구원을 받았던 사람이 이제 9절부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내가 생명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으니 나는 이제 이렇게 살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다짐합니다. 어떻게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10절에 보면 내가 크게 고통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무엇을 믿고 있을까요? 자,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십니까? 대제사장으로 나타나신 그분이시죠. 우리가 어그러질 때에도 어그러지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자리까지 내려오셨고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이끌어내실 그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주저앉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주저앉게 놔두지 않으시고 길을 여시고 뚫으시고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시기로 한 분, 그분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고통받는 그 현장에서도 나는 그분, 그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자, 지금 이 시편을 말하고 있는 사람, 그는 그의 경건한 자일 것입니다. 내가 설령 이 고통이 다 해소되지 않고 내 머리로 다 납득되지 않아도, 그리고 그런 상태로 죽는다고 할지라도 내 인생이 이대로 그칠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받아들이기로 하겠다, 믿기로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다가 죽어도 그런 대제사장께서 이끄시는 길이니 나는 그 길을 따라 죽을 것이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18절에 보면 내가 서원한 것을 지키겠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립니다. 자, 무엇을 서원했을까요? 그분을 따라 살기로 다짐한 것, 나는 그 다짐을 지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구원받은 이후의 응답과는 다른 점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으면 이제 우리의 운명은 확보되었으니 마치 이제는 구원 문제는 생각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때도 있죠. 그러나 이 시편 기자는 그런 여지를 남기지 않습니다. 주께서 여신 길이니 나는 그 길을 따라갈 것이다. 더 이상은 내 연약함에 그리스도를 내 연약함으로 이끌지 않고 내가 내 연약함을 딛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겠다. 내가 그 길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죄 없는 그분, 죄에 흔들리지 않는 그분을 따라 나아갈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이 116편에 있는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히브리서 본문으로 돌아와 보시면 우리가 이 시편에서 살펴왔던 이런 고백이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됩니다. 16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이제 대제사장이신 예수가 있으니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담대히 확신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은혜의 보좌는 우리에게 소망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달할 목적지가 될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동정하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죄가 없으심으로 이 상황을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내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이런 소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늘 흔들리지만 예수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는 흔들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오르내립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진동치 않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가는 길, 그분을 따라가는 길은 보좌로 인도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과 함께 가라, 그 길이 열렸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뚫으신 길을 따라 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죽음의 영역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에게, 그리고 그 죽음의 영역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인생은 원래 그러한 것이라고 짐작하고 많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죽음의 영역을 떠나자, 경계를 넘어가자, 생명의 영역으로 나아가자라고 독려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대제사장이신 예수의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 우리의 매일은 은혜의 보좌로 자꾸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 복음은 그렇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초청을 받은 우리이니 이제 우리의 매일의 삶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따라 그 길을 쉼없이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스스로도 감당할 수 없는 죄에 빠져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다짐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 열릴 수는 없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런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개척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그분이 길을 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 우리가 오면 된다고, 그러면 은혜의 보좌에 이를 수 있다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주님,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열린 길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기억하며 마음을 조아리고 주의 말씀에 초청에 응하는 저희 인생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